예, 판관기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기 들어가면서 가난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죠. 왜 판관기 시작쯤에 가난의 종교를 이야기하느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히브리 백성들과 그 가난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이방 신들과 본격적인 조우가 시작되는 책이 바로 판관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나안의 종교라는 것은 농경사회의 종교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 종교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세속적이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소출을 얻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의 종교는 어쨌든 시나이에서 시작한 종교라면 유목민들의 종교죠. 어쨌든 그 농경, 뭐 농사를 짓든 유목을 하든 어쨌든 어떤 소출을 거둬들이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죠. 근데 가나안의 농경사회 종교에서는 거의 생산을 하는데 많은 소출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의 종교, 야훼신앙은 그 특별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기라든지 우리가 먼저 읽었던 모세오경의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소출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공평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죠. 실천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는 제사와 그 공평과 정의가 연결이 되는 반면에 가나안의 종교는 소출의 양과 그 제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전혀 다르죠. 아, 농경사회의 종교는 이렇고 유목민사회의 종교는 이렇구나가 아니고, 유목민이라고 하더라도 히브리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더 많은 양을 낳게 해달라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양을 갖다 이렇게 막 거둬들일 때 하느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뭐 히브리 백성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더 많은 소출을, 더 많은 짐승을 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모세오경 전반을 살펴보다 신명기적인 신학은 소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실 건 주시고 나머지는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러한 가나안 종교를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의 이유가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다시 정리가 되죠. 가나안의 종교가 이 농경사회, 농촌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농촌이 속해 있던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그 종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이 사실은 인간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욕망 입맛대로, 인간 권력의 입맛대로 신이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매년 바알의 예배를 선포하고 그 예절을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들이 정확하게 이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들이 주재했을 수도 있고 왕이 사제를 이제 해서 뽑아서 그 왕들에게 사제들에게 시켰겠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종교가 정치 권력에 매여 있었습니다. 종교는 정치 권력의 꼭두각시였죠. 권력과 재력의 꼭두각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과 농민이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왕 덕분이고, 그러한 신을 움직이는 왕 덕분이고, 그래서 왕에게, 권력자에게, 재력가에게 소출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세금으로 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개념도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11조라고 이제 요즘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데서 11조 내라 내라 하면 뭐 사실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의 어떤 그런 개념이고, 뭐 세금 다 따로 내시면 11조 하시는 건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이때 11조는 이 폭력적인 이 권력의 세금에 비하면 아주 상식적인 세금이었다라는 거죠. 그 왕들이 그 뭐 소출을 바친 것을 떼어갈 때는 사실 한 3이나 4주고 소작농들에게 더 많이 주진 절대로 않지 않습니까? 뭐 한 3, 4주면 많이 주겠죠. 6, 7을 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십계명 모세오경에서는 11조를 바치라고 합니다. 생산한 것에 11조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거둬가라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세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으로 친다면요. 그래서 11조라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이 직접 그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한 사람들의 권리를 엄청나게 잘 찾아주는 그 지금 말로 치면 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네 지배 이념을 효과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착취와 억압과 동의어가 될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이용해서 세금도 엄청나게 거두고 권력과 재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곡두각시가 신, 무서운 신이라는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야훼 하느님에 대한 충성은 그분과의 계약이 요구하는 계명 준수를 계명의 준수를 뜻하죠. 거기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형제적 사랑의 실천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평하신 하느님이 강조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 이게 왕들에게는 아주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걸림돌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즉 주님의 종교마저도 야훼 하느님의 종교마저도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할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할 위험은 없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야훼 종교 뭐 지금으로 친다면 가톨릭이라는 신앙도 중세 때 보면 그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충분히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목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좀 다릅니다. 무서운 하느님일 때는 그 신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느님이나 이 사랑의 하느님의 단계에서는 신을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십계명을 보시면 그 계명들을 다 지켜야 일단은 그 신을 믿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넘어서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이 그 하느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나마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신을 이제는 멋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해놨는데 그 근간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느님은 사랑이다라고 해놓고 나니까 계시라는 게 이제 그게 강력한 것이죠. 그렇게 계시되어지고 있은 다음에는 인간이 그 계시를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계시에는 하여튼 뭐 어떤 우리 양심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느님 모상에 거의 준하는 그런 뭐 근본적인 모습, 삶의 모습이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왜곡이 아니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세 때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계명마저 바꾼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덮어둔 거죠. 옆으로 치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왕정이 생기고 왕들이 타락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왕들이 하느님을 외면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왜곡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외면한 거죠. 왜곡과 외면은 전혀 다르죠. 그 신을 다른 모습으로 이제 버무릴 수가 없는 거죠. 정의 하느님이라는 걸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그 이때는 그 하느님을 왜곡할 수는 없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계시 종교, 그 정의의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어떤 지침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계시 종교의 역할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곡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외면하고 도외시하면서 겉으로는 하느님을 믿는 척하면서 가나안 이방신의 신앙을 따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11개나 역대기의 기록들을 보면, 내가 신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 중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들은 분명히 파라오는 당연히 신이었고요. 신이라고 여겼고 가나안의 종교들 중에서도 도시국가의 왕들이 그 신과 자신을 적어도 친척관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뭐 옛날에 삼국사기나 성유서만 봐도 그런 얘기를 많지 않습니까? 뭐 왕이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엄마가 신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왕가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만 이 구약에서는 아무리 왕이 타락을 해도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인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야훼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훼 신앙을 외면하는 정도, 그래서 이 신관이, 종교관이 이 유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발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하느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이라는 계명 때문에 이 계명을 어떻게 치우고 싶은데 치울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을 인간이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이 근본적인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 흐름 속에서 가나안 종교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지만 좀 더 넓은 복음적인 빛에서 볼 때 가나안 종교는 사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면 좀 뭐 잡을 수 있는 배금주의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돈을 숭배하는 그 사상, 배금주의와 아주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지금의 배금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본주의가, 지금의 자본주의가 배금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한다면 가나안의 종교는 신과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재물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은 언제나 함께 해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 스미스의 뭐 그런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생겨난 게 아니라 그런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이어줘던 그런 인간의 개념들을 이론화, 이제 경제 개념화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알리는 것일 뿐이죠. 이전에도 그런 모습들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 시대의 모습이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로지 물질만을 바라고 그러한 욕망의 주관에서 인간의 모든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이 가나안의 종교는 이제 지금은 돈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돈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선이라고 하는 이 현대 배금주의와 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사실 아주 유사한 겁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신을 위에 두고 이제 재물을 탐했다면 지금 현대의 이 배금주의는 더 세속화된 거죠. 이제 아예 그냥 돈을 갖다가 제일 위에 두고 돈이 최고야라고 해두고는 나머지 이야기를 해도 이제 사람들은 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사실은 현대 세계는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의 하느님은, 구약의 하느님은 종교로 포장된 배금주의와 싸웠지만 현대의 하느님은 이제 자본주의와 기술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배금주의와 싸우고 있다고 해도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 사실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판관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